우리는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의 결혼을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에서 이 이삭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삭의 결혼, 그냥 이삭이 결혼했다. 믿음의 배우자를 하나님이 얻게 해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꼼꼼히 읽어보면 창세기 24장은 아주 독특합니다. 이삭의 결혼의 그 진행 과정과 그리고 또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뿐만 아니라 이 창세기 기자가 이 사건을 묘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매우 독특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창세기 25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참으로 사단의 역사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창세기 24장을 설교하려고 할 때에 저 자신도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창세기 24장이 제가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면서 제가 꿈꾸었던, 제가 소망했던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일을 이 24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무슨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려오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진정한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참 그 부모들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들이 여기에서 올바른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창세기 24장에 있었던 이삭의 결혼과 같은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자녀들이 거듭나서 믿는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그 믿는 배우자를 만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의 축복이 자신의 자손들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로 무엇을 인식했는가 하면 이삭의 결혼이었습니다. 어느 면에서 이삭이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에 아브라함에게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질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삭이 태어나고 자랐는데 만약에 이삭이 나는 가나안의 여자들이 예뻐서 좋아요 하고 그런 것들과 결혼했다면 이 백살에 낳은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이 이 땅에서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삭의 결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그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한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그는 믿음으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의 그 유력한 사람들의 딸들을 다 젖혀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의 친족 중에서 이삭의 배우자를 얻어야 한다는 결심을 하고 자기 종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의 그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먼 길을 걸어가서 이 나홀의 성에 이르렀을 때에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합니까? 그는 정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와 같은 신실한 순종을 통하여서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이 리브가가 정말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사라의 뒤를 이어서 믿음의 가정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믿음과 그리고 자질을 갖추고 있는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럼 당사자인 이 리브가는 어떻게 자신의 아버지의 집과 그 익숙한 자기의 삶을 다 버려두고 먼 길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던 그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생애를 걸고 떠나기로 결정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결혼은 당사자의 결정보다 집안의 어른들이 혼사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메소포타미아의 하란에서 가나안 남부의 그 네게브 지방 부엘세바까지 떠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24장에 나오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리브가의 결정에 대한 이야기, 28절에서 67절에 이르는 이 긴 이야기의 핵심은 리브가가 자신의 교훈을 위하여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리브가가 이런 용기 있는 결단을 하였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리브가의 입장에서 리브가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를 우리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리브가는 종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그녀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녀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주고 이삭의 이야기를 해주고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배필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여러분, 어느 면에서는 이 이야기가 약간 로맨틱한 면이 있습니다. 리브가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는데 참 어떤 노인 하나가 오랜 여행 가운데 너무 피곤해 보여서 우물가에서 자기가 물도 기르러 가지 못하고 그렇게 저녁에 앉아 있어서 그 사람이 물 좀 달라고 할 때에 너무 측은한 마음이 있어서 물을 줬는데, 그 옆에 보니까 낙타 열 마리와 종 두세 명이 똑같이 지쳐있는 모습을 볼 때에 그녀의 마음 가운데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좀 주겠습니다라고 해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리브가에게 네가 누구 딸이냐 묻고, 그리고 하나님을 막 경배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해 주셨다고 하면서 금 코걸이와 손목걸이를 주면서 자기가 주인의 배우자를 구하러 왔는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참 리브가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이 베푼 호의가 아주 놀라운 사건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건 속에서 그녀가 약간 흥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대의 결혼은 그렇게 한 사람이 자기 마음에 뭔가 이렇게 필링이 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의 결혼은 두 사람만의 어떤 결정사항이 아니고 거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고려사항이 있었습니다.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지참금을 내야 했고요. 또 결혼을 할 때는 그 당시의 일반적인 습관이 이 결혼을 어느 날 하루 결혼합시다 하고 서로 인사하고 잔치하러 하고 어느 날처럼 30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잔치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결혼을 알려서 두 사람이 어떤 사이인지를 공식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일주일 내지 한 달 동안의 결혼 연회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와서 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축복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이 결혼은 자동적으로 집안 간의 동맹과 그리고 여러 가지 거리가 이루어지기 마련이었기 때문에 많은 고려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리브가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빨리 정하고 그 다음날 하루 만에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리브가가 철없는 소녀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24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부두엘이나 자기 오빠 라반은 이 리브가를 그냥 보낼 수 없어서 거기에 더 머물렀다 가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종에게 권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딸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 다음날 길을 떠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리브가가 자기는 가겠다고 그렇게 한마디로 단정적으로 결단함으로써 이 혼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상식적으로 이 일은 이렇게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일이 전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이 창세기의 기자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서술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리브가의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이렇게 긴 이야기를 반복해서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약간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오늘날처럼 컴퓨터로 기록하거나 손으로 종이에 써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는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토판에 기록하거나 아니면 양피지 같은 그런 가죽에다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장을 기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비싼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왕들이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몇 장 기록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창세기 24장에서 긴 본문의 이야기를, 그것도 앞에서 다 한 이야기, 아는 이야기를 뒤에 가가지고 또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와 모든 가족들 앞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 그 이 기록자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한 뚜렷한 목적이 없이는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리브가를 위해서입니다. 리브가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은 그간 아브라함과 자신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 리브가를 만날 때 있었던 이야기를 그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경위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장 33절 말씀 보면 라반이 그들 앞에 음식을 진설했을 때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내게 이르되 너는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내 족속 중 내 아비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리브가를 만나게 된 그 과정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거나 그것이 사소한 일이 아니라 자기의 주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평탄한 길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리브가를 나의 주인의 이삭의 아내로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그들 앞에서 그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3절에서 41절에 나오는 이야기에는 어떤 새로운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종은 이런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느닷없이 와가지고 당신이 내가 기도한 대로 다 했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이 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아, 이 사람이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이런 말을 하나 이런 의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양양에서 목회를 할 때에 어떤 선교단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 자기가 양양 읍내 터미널에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뭐 보여주셨다. 언덕 위에 있는 빨간 벽돌로 찍은 교회를 보여주셨다. 거기에 가서 묵으라고 했다고 하면서 저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참 이 사람들이 그냥 교회 와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거절하겠습니까? 그런데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빨간 벽돌에 언덕 위에 있는 교회를 보여줬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니까 제가 속으로는 정말 코웃음이 났는데 그렇다고 매정하게 할 수 없어서 교회에서 머물게 해주었지만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냥 이야기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그렇게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 건지 그냥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당신을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는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자신의 주인인 그 이삭이 그 가나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않고 왜 자기가 여기까지 와서 그 일을 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그 일을 쭉 할 때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리브가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게 되었고 아 내가 아브라함이 기도하던 그 사람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일생과 그의 그 아들 이삭의 탄생과 그 많은 이야기들에 대하여서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리브가는 자신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소망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믿음의 배우자 하나님이 정하신 이삭의 배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야기는 리브가가 아직 만나지 않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가 마치 가까이 지내던 친족이나 가족처럼 느껴지도록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무슨 불경처럼 그냥 사색적인 교훈을 늘어놓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도 잠언과 같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성경이 대부분 역사적인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성경을 이런 방법으로 서술하게 하셨습니까? 물론 신약성경에 가면 다릅니다. 신약성경에 가면 역사적인 부분도 있지만 서신서와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신서도 다 어떤 삶의 배경 속에서 주어지는 권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천적인 글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그것을 읽으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성경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해독해야 되는 수준의 책이 아니라 읽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이것을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의 강력한 힘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자신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자기와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확신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에 거기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성경을 읽음으로 거기에서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는 성경을 읽어봤는데 성경에서 그런 거 못 느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을 안 읽은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올바로 읽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우를 봅니다. 자기가 어떤 연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사람들 편지를 잘 안 쓰지만 우리 세대에는 누구 좋아하면 편지 썼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받으면 어떻게 하죠? 그 편지를 읽으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편지 한자 한자 그 문장 문맥 하나를 우리는 깊이 고려하면서 그 편지를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편지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인격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엄마가 발견했어요. 엄마가 편지를 발견하면 어떻게 읽겠습니까? 아니 얘가 연애를 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그 편지를 읽으면서 아 이게 뭐야 이런 말을 하다니 하면서 화를 내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조롱할 것입니다. 두 사람이 편지를 읽을 때 마음 상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로 읽는지 아니면 성경을 무슨 삼류소설쯤 되는 것으로 읽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를 머리 아프게 만드는 어떤 경전으로 읽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종교적인 의무로 읽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을 발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교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익숙하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주 나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셨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참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연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밖으로 나가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이곳에 와 있다면 우리의 몸가짐이나 우리의 그 태도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쉬운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리브가가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녀는 이 이야기를 자신과 상관없는 어떤 이야기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이 다 자신과 상관이 있고 자기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녀는 깊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내가 무엇을 발견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객관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이성과 우리 자신의 지식이 얼마나 일천하고 보잘것없으며 저질스러운지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성경을 판단하는 위치에 서 있으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래서 성경을 읽지만 성경에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심정을 깨닫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구원의 길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리브가는 정말 이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자신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주신 생각과 그의 계획과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일들이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자기와 관계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에게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이 남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자신의 삶의 일부분이 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그녀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 있었는데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무지의 구름 속에 갇혀있는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읽지만 거기에 모든 의심과 의문이 일어나서 불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옆에 계시고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고 구원의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자신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결론이 믿음에 이르렀는지 자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자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이렇게 긴 모든 이야기를 반복해서 상세하게 해주는 이유는 바로 리브가로 하여금 그 이야기 속에서 자신이 서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생각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리브가는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여러분, 리브가는 자신이 우물가에서 만난 이 사람, 아마도 리브가는 너무 성품이 좋은 처녀여서 이런 일들이 자신에게는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도 그녀가 우물가에 나가서 보니 너무 힘들어 보이는 한 노인이 우물가에 털썩 앉아 있는데 우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떠와서 먹을 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에 이 착한 리브가가 자기가 떠온 물을 그가 달라고 할 때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을 가진 소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노인과 그의 일행들에게 물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는 리브가가 참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고 또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자신이 리브가라면 나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 너무 꾀죄죄한 늙은이가 물 달라고 하니까 너무 더럽고 기분이 안 좋아서 빨리 도망칠 수도 있고요. 인상을 찌푸리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제공하였을 때에, 그럴 때에 리브가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아브라함의 종이 여기에서 자신이 리브가를 만나서 물을 먹게 된 그 이유가 그녀가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 일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한 그대로 리브가가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나서 리브가는 아, 그때 자신은 그냥 이 사람이 불쌍했어 보여서 호의를 베푼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놀랍게도 그 일은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신이 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행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은 4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종의 신앙 고백은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리브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깊이 숙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종의 고백이지만, 그러나 리브가는 리브가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의 신앙의 고백은 그녀가 이 종의 마음을 들을 때에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 일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녀도 아,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지 내가 우연히 한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녀가 깨닫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해야 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섭리적인 표시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자신이 한 행동이 그냥 자신이 우연히 한 행동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가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깨달음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에 자신의 결혼을 위하여서 결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서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그 어떤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좋은 일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원하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일이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길을 가끔 더듬어 볼 때에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문득문득 깨닫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을 때 87년도였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가면 나의 인생에 무슨 새로운 길이 생길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대학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의 관심은 대학교에서 내 전공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참 인생의 바른 길을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에 가서 경험한 것은 끊임없는 데모 속에서 그 최루가스 속에서 눈물 흘리는 그런 일들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29 민주화 선언이 있을 때 제가 그때 데모하고 있었습니다. 수원에 있는 수원 그 법원 앞에서 계속 돌던지면서 데모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왜 했는지 저는 그때 뚜렷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제 어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분출할 수 있는 동기는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맨날 교회 학교에서 수업 거부하면서 데모하고 있으니까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잔디밭에 가서 앉아있으면 10분 내에 누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야기 좀 하자고 그러면서 당신 거듭났냐고 구원받았냐고 묻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반복됐습니다. 그때 전 완전히 짜증났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잔디밭에 앉아서 5분만 지나면 와가지고 계속 예수님 믿냐고 구원받았냐고 물으니까 저는 정말 너무 짜증이 났는데 그런데 제가 그분들하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 자주 찾아오니까 얼굴 다 알게 됐고 그래서 마지못해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런데 저는 가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계속 복음을 가지고 다가온 사람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한 섭리였다고 밖에는 제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듣게 됐고 그리고 제가 그 복음을 깨닫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그렇게 나를 귀찮게 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나쁜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이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하찮은 일이고 시시한 일이고 귀찮은 일이랄지라도 그 일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인도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사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나 어떤 성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성경 안에서 구원의 길을 알려줄 때에 그 말을 듣기를 싫어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참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할 때에 아, 내가 기독교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기독교가 이런 것이라면 나하고 맞지 않는다. 라고 거절하며 떠나갈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계속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자신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리브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일들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이전에는 전혀 몰랐던 어떤 놀라운 일, 기이한 일들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의 삶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지금 너희의 그 불신앙의 상태, 무지의 상태에 그대로 있지 말고 진리의 길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혜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다른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청하실 때에 우리는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 때 그녀는 아,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그녀가 깨달았을 때에 그녀가 이 아브라함의 종의 요청을 따라서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그녀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과 한 가족이 되기 위한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결단은 놀라운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 자신만이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을 쭉 할 때에 이 부두엘이나 라반도 아,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이 결혼을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인간적인 전통과 자신들의 그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의 요청을 따라서 리브가를 선뜻 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으로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딸을 그 다음날 바로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내면서 그 당시의 결혼의 관습에 따라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거기에서 누리는 이득을 그들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려가야겠다고 그렇게 고집할 때에 그들이 그녀의 말을 들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리브가를 불렀습니다. 이 58절 말씀 보면은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리브가는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어떤 주저함도 머뭇거림도 없습니다. 긴 말도 필요치 않습니다. 자신에게 무엇 이것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가겠나이다 라는 이 한마디의 말로 결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리브가의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녀가 어린 소녀인데 결혼에 대해서 너무 흥분한 나머지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내린 결정입니까? 여러분, 리브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의 이 결정은 그녀가 정말 진정한 믿음의 여인이라서 그녀가 보여준 행동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며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해되었고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녀는 꿈을 대거나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때에 리브가와 같은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고 참 우리가 이런 저런 것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 같은데 좀 더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더 분명한 것을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가서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실 것이니 빨리 이 성을 떠나라고 그렇게 재촉하는데도 롯과 그의 가족들은 꿈을 그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신히 불에서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리브가도 이 결정이 그녀에게 급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충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더 시간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는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둘러서 내가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인데 그 아이가 바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될 것이다 라고 그녀에게 계시했습니다. 여러분, 처녀에게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잉태할 것이고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워하거나 이것이 정말 망측한 일이어서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저항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보면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 요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천사의 계시를 듣고 그것이 자신의 이성으로는 자신의 삶의 형편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녀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태도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그와 같은 믿는 자의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마치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값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기꺼이 사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리브가가 바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이 행동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다 미지의 것이었고 불확실한 것이었지만 그는 기꺼이 자기의 아버지와 친척을 떠나서 아브라함과 일생을 함께하는 그의 가족이 되기로 이삭의 아내가 되기로 결정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삭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경영하시는 그 나라를 자신의 소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5편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신이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시편의 기자가 뭘 말합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았던 과거의 삶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너의 왕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그에게서 듣고 생각하고 그에게 너의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이 세상에 좋아하던 것들, 육신적인 삶,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세상의 가치관들,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니브가는 그렇게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리브가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이 리브가의 결정이 믿음의 결정이었고 옳은 결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거기에 속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항상 이런 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살겠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언제나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머뭇거리고 두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리브가처럼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에 기꺼이 하나님께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